그냥 유리로만 된 물 끓이는 주전자 있잖아요. 네. 그거 할 때 파이렉스라는 단어를 좀.
제시 리틀턴이라는 박사가 이 내열 유리를 가지고 집에 가갔는데 와이프가 자기가 이제 뭐 케이크 만들려다가 뭐 깨진 그릇이 있어서 이걸 가져다가 한번 써봤는데 너무 잘 굳었어요. 옛날에 뭔가 개발의 역사들은 다 네.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 와이프한테 쪼여야
그래야 좋은 제품이 나와요.
좋은 제품이 나와. 네.
실생활에서.
아권 시작합니다. 오늘은 얼렁뚱땅 기업사.
아, 장안의 화제.
네, 그렇죠.
불을 네. 확 질러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열심히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불, 계속 불쏘시개로 바람도 넣고.
근데 네. 불을 아무리 붙여도 네. 타지 않고 있죠.
왜요?
왜냐면 오늘 이야기할 유리 같은.
우리 구리의 한계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로 유리를 써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유리 기업들은 대부분 오래됐어요.
맞아요.
오늘 이 기업은 오래된 기업입니다.
저 어렸을 때 유리 네. 가게가 있었는데 동네에.
어?
유리기 칼로 이렇게 잘라갖고 만들어.
맞아요.
어, 책상 같은 거 만들면 네. 유리 잘라주는 데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 유리는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걸까?
네네.
어. 그 유리 만드는 회사 코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영경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오늘 주제가 되게 재밌는 게 AI가 되살린 기업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한참 그냥 옛날에 잘 나가다가 네. 한참 별거 없다가 AI 되니까 다시 떠오르는 그 슈퍼스타들.
그러니까 유리라는 게 네. 우리가 뭐 인류가 가장 오래 사용했던 소재이기도 하고 옛날 네. 모래 시리즈에서 유리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유리를 뭐 써봐야 뭐 얼마나 더 쓰냐. 그래서 유리 산업은 사실은 건설업과 관련성이 좀 깊어요. 그래서 건설을 많이 하게 되면 창문 유리를 쓰는 건데. 네. 그래 봐야 뭐 경제 성장률 그렇죠. 정도?
네. 에.
근데 이 코닝이라는 회사 주가가 지금 뭐 엄청나게 하늘로 날아가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딱 보니까 고 교수님이 핫한 기업들 중심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불을 붙이려고.
왜 코닝을 선택하셨습니까?
사실 이 요즘 AI 붐 때문에 뜬 회사들이 진짜 많은데 네. 웬만한 회사는 우리가 뭐 컴퓨터나 뭐 컴퓨팅에 관련된 뭐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기업들을 다 했어요. 다른 데서 많이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지난달에 본 것 중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어떤 기사를 냈냐면 제목이 좋아요. The Unlikely Corporate Winners of AI. 그러니까 AI 때문에 위너가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위너가 될 것 같지 않았던 기업들 중에 잘 된 회사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다 금캐러 캘리포니아 이제 골드러시 갈 때 제일 돈 많이 버는 회사가 어디예요?
곡괭이랑 청바지.
네.
리바이스.
네. 그런 회사가 뜬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회사도 떴을까 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이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파이낸셜 타임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게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건데 이 선별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지수가 한 21% 올랐는데 그거보다 많이 오른 기업 중에 시가총액을 이제 상징을 했을 때 이렇게 쫙 나열을 해보니까 뭐 Applied Materials라든가 램 리서치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그러네요. 더 앞으로 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동그라미 회사들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그중에서 나머지 동그라미 회사들을 좀 찾아봤어요. 빨간게. 만들어진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은 다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AI는 다 이제 컴퓨터와 관련돼 있고 뭐 반도체 관련돼 있고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로칩이 1958년에 생겨났는데 이미 그 전부터 사업을 하던 회사 중에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많이 뜬 회사들을 그 중에 이제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에게 쫙 나열을 해 보니까 저 앞에
캐터필러가 있네.
캐터필라.
오.
캐터필러 있네.
건설기계.
네.
데이터 센터 만들어야 되니까.
아.
맥센스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뒤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와, 중간에 딱 하나 있네. 코닝이 코닝. 있는 거예요.
아, 코닝 여기 있네. 와.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이러저러한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왜 코닝을 골랐냐 하면, 네.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가 어디였을까?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회사 중에서 다시 부활한 회사가 어딘가
네.
찾아봤을 때는 코닝이라는 거죠.
코닝 얼마나 오래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175살 된 회사입니다.
175년. 와, 175년 전에 한국은 뭐 하고 있었나?
네.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도 저렇게 175살 된 올드한 이 글라스 메이커가 갑자기 AI 시대의 슈퍼스타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스타, 라이징 스타 아니에요. 슈퍼스타가 됐다라고 네. 표현을 할 정도로 컸다라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얼마나 커졌냐.
네.
시가총액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가총액의 변화를 보면 이제 쭉 늘려서 1996년부터 2026년 보면 2025년부터 해가지고 쫙 솟아 올라가는 아름다운 그래프.
와, 저거 한번 주식 들어가는 타이밍 잘못 잡았으면.
여기. 2000년 고점에 잘못 잡았으면. 회복한 데
아이시버블 때 잡았으면 거의 한 20몇 년을 물려 있다가
그렇죠. 네.
저기서 본전되면 보통 팔죠.
아, 그렇죠.
네, 최근에 1년 동안만의 그래프를 한번 옆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저 아래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아, 아름다운 그래프예요.
그래서 50달러에서 거의 220달러까지
네, 네. 300% 넘게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사를 슈퍼스타라고 칭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저 175년 빼면은 1851년이에요?
네.
아, 진짜 오래됐다. 1851년. 네.
한국으로 치면 그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네. 예. 1851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 아모리 호튼 시니어라는 사람이 매사추세츠에서 유리 회사로 베이 스테이트 글라스 컴퍼니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회사 이름에 유리가 글라스가 딱 들어 있는 회사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여기서 창업을 했다가 브루클린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뉴욕시 코닝이라는 도시로 옮겨가요. 그러면서 회사 이름이 나중에 코닝이 된 거예요.
아, 서울 유리공업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보통 창업자 이름을 써서 한다든가 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는 지역 이름을 바꾸면서 1875년에 코닝 글라스 웍스라는 법인을 설립이 되는데 오늘날까지도 법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뭐가 왜 그럼 이렇게 옮겨갔냐.
왜 코닝으로 갔냐.
네. 옮겨갔느냐가 하나 있고 이 회사가 지향하는 바가 뭔가 네. 이 당시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코닝으로 이주한 게 뭐냐면 거기가 철도가 잘 드나들고 문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석탄 공급이 원활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유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아까 둘러. 얘기하신 것처럼 예, 녹여가지고 네. 뭐 이제 모래에서 뭐 성분을 캐내서 녹여가지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불 조절을 해야 되는데 불을 일단 떼려면 석탄이 많이 필요하고 네. 석탄을 실어 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여기로 옮기면서 생산비도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남들도 그때 유리 다 만들었어요. 유리 만들고 이런 거 만드는 건 다 만들었는데 야 우리가 차별화할 길은 기술력이 경쟁력이다.
사실 그 유리를 다 만들면 경쟁사가 상당히 많다는 거고 거기에서 이 기업만이 특별히 무엇인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유리가 옛날에, 기술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탈리아 무라노 쪽이 이탈리아 공업이 저 유리 공업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는 투명하게 만드는 거 뭐 그런 거 정도가 기술이었던 것 같은데
입으로 불어서 만들고 뭐 이런 기술력, 게 있는 거죠.
유리의 기술력 이게 예. 뭘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유리를 평평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사이즈로 만드는 것도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만들어서 뭐 했었냐면 이제 램프 만들고 불 켜야 되니까 램프 만들고 그다음에 뭐 벽 만들고 그다음에 창문에 들어가는 유리 만들고 뭐 조그만 렌즈 만들고 뭐 이런 거 정도로 만들었는데 이 남들도 다 같이 만드는 유리를 갖고서는 이제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게 플린트 글라스라고 해서 납이 들어간 고급 유리. 좀 덜 깨지고 뭐 이런 납유리를 생산하면서 이제 우리는 좀 기술력을 갖췄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팔아먹은 제품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 뭐였냐면 네. 철도 신호등을 만들었어요.
아 철도 신호등.
철도의 이 신호등 당시에 이제 랜턴 같은 거. 네. 그 렌즈를 개발을 하면서 신호등용 렌즈를 개발한 게 이 회사의 나름 주력 상품.
이게 철도 버블 시대죠 이때가.
예. 그러니까 곳곳에 이제 철도가 지나다녀야 되면 이제 신호등이 필요하니까 예, 그런 예. 거를 만들다가 그 다음에 진짜로 이 회사를 탑 클래스로 올려놓은 제품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랜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불을 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1879년에 나왔던 게 뭐냐면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명하죠.
네. 전구유리.
네. 전구유리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 백열 전구를 누구나 다 쓸 정도가 되려면 이 전구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런데 이 유리가 열도 견디면서 대량 생산해서 품질이 균일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럼 이런 회사를 에디슨이 이제 찾아다니면서 봤어요. 유리 회사마다 가서 야 니네 이거 잘 만들 수 있어? 해보니까 야 코닝이 잘하더라. 그래서 코닝을 에디슨이 낙점한 거예요.
대혁신의 시대네요 진짜. 전구라는 것도 처음 만들어지고 그럼 전구를 만들 수 있는 소재로서의 유리도 가공이 되는 네. 정말 혁신적인 시대네요.
그러니까 내가 전구를 개발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전기를 만든 것도 아니야. 네. 그렇지만 거기에 가장 필요한 소재를 만드는 회사로서 이 회사는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회사의 정체성.
네.
그래서 1908년쯤 되면 전구 유리가 이 회사 매출의 절반 정도 돼요. 그만큼 이제 전구가 빠르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빅히트 상품이 된 거죠.
19세기의 AI인데요?
그렇지. 네. 아니, 지금 AI 버블을 그 철도 시대를 네. 비유하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 정도의 혁신이 일어났을 때 거기 필수 소재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네. 정말 대단한 역사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이게 전구라는 게 열을 잘 견뎌야 되는데 이게 또 불을 끄면 차가워지잖아요.
네.
그럼 깨져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온도 변화에 위아래로 온도 변화에 되게 민감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정확한 답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이런 철도 램프에 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눈비 오는 거 다 견뎌야 네. 되고 그렇죠. 여름 견뎌야 되고 네. 겨울 견뎌야 되고 그게 사실 유리를 강하게 만든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데 생각해보면은 코닝했을 때 드는 느낌이 뭔가 단단한 유리 느낌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1908년에 자기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리를 과학적으로 만들겠다. 네. 그래서 이제 기술 개발을 막 해서 철도 신호등이 딱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실내에서 쓰는 게 아니라 실외에서 쓰잖아요. 온전히 날씨의 여파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겨울밤에 뜨거워진 이 신호등 렌즈에 눈비가 떨어지면 얘가 깨져.
아, 그러네.
온도를 못 견디는 네. 거예요. 열 충격에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열 충격에 견디는 유리를 만들어 보자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든 게 접팽창 봉규산 유리라는 거예요.
접팽창.
네, 팽창이 네. 막 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접팽창 봉규산 유리를 개발하는데 와, 이게 대박인 거지. 왜냐하면 설치한 사람 입장에서는 유리가 안 깨져.
네.
당연히 이 유리가 가격이 약간 더 나가더라도
쓰죠.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유지 보수하는데 돈이 더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호등이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 물류가 많기죠. 예.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요. 차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좋은 유리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열에 강하고 좋은 유리가 나왔어.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리 그릇을 만들어내서 대단히 유명해진 소재이자 상품명이 하나 나와요.
뭐죠?
아직도 쓰고 있어요.
저는 사실 부엌에서 쓰는 유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 코렐밖에 모르겠어요. 코렐 딱 떠오르는데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지?
파이렉스.
파이렉스?
네.
오.
파이렉스는 제가 들어본 저기는 그 물 끓일 때 네. 그냥 유리로만 된 물 끓이는
있어요.
주전자 있잖아요.
네.
그거 할 때 파이렉스라는 단어를 좀 써봤는데 이게 그 당시에 개발된 거라고요?
이게 그때 개발된 파이렉스가 맞아요.
와.
네, 이게 처음부터 그럼 이 회사가 야 우리 물 끓일 수 있는 주전자를 만들기 위해서 파이렉스를 개발해야지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신호등 때문에 만들고 있었는데 이거 이제 실험하던 연구원 제시 리틀턴이라는 박사가 이 내열 유리를 가지고 집에 가갔는데 와이프가 자기가 이제 뭐 케이크 만들려다가 뭐 깨진 그릇이 있어서 이걸 가져다가 한번 써봤는데 너무 잘 거든요. 옛날에 뭔가 개발의 역사들은 다 네.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남편 보면서 연구한다 그러면 네 뭐하냐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아.
사실 네. 우리가 흔히 데일밴드라고 얘기하는 이 반창고 네,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반창고도 사실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마누라가 칼질하다가 손을 뱄는데 네. 이걸 혼자 붕대를 못 감은 거야. 그래서 혼자서도 이걸 잘 붙일 수 있는 걸 하다가 그 밴드가 나온 거예요.
역시 와이프한테 쪼여야
그래야 좋은 제품이 나와요.
좋은 제품이 나와.
네.
실생활에서 하여튼 이 써보고 나서 실제로 이걸 회사에 가져가서 보고를 해요.
네.
이 유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코닝이 이걸 가지고 그러면 소비자용 조리기구를 전환해서 만들어보자. 그래서 개발을 해서 1915년에 파이넥스라는 내열 유리로 만든 조리기구 시리즈가 나와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코렐 뭐 이런 거 코닝 네. 이런 다 같은 계열이에요. 실제로 이 코닝에다 파이렉스를 만든 다음에 이게 이제 이어져서 후에 이게 코닝웨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네.
그리고 코닝웨어가 점점 발전을 해서 나중에 코렐이라는 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다 이렇게 쭉 이어지.
아, 역시
그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주방기구를 만들면서 브랜드명이 조금씩 바뀌는 그런 구조인가 보군요.
예, 그래서 네. 실제로 보시면 이게 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저런 그릇들. 유리 뚜껑 달린.
있었어요. 예, 예. 예, 있어요. 예.
있는 집에 가면.
맞아요.
좀 부잣집에 가면은 네. 약간 도자기 같은 걸로 밑에가 돼 있고 위에 뚜껑이 유리로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라면 끓이면 보이고.
이게 왜 대단한 혁신이라고 생각을 지금은 아무도 못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냉장고에 넣었다가. 이걸 꺼내서 조리를 하고 오븐에 돌리고 전자레인지도 쓰고 다시 냉장고에 넣어도 안 깨지는 유리인 거야.
맞아. 원래는 그럼 깨져야죠. 네. 네.
그러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조리하는 사람은 계속 그릇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생각할 땐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혁신이야. 그런데 그 당시로 생각하면 대단한 혁신인 거야. 주방의 혁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혁신이죠.
네.
지금도 이런 제품들이 없었다면 이때 이후에 대단한 발전은 없습니다. 주범연구.
그러니까 아까 주가가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 파이렉스가 사실은 주방 용품에만 쓰인 것만은 아니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열 유리를 이제 여러 가지 산업 용도로도 쓰이는데 실제로 200인치 망원경에 예, 예. 이 파이렉스가 들어갑니다.
200인치 망원경.
예, 당시로서는 네. 이제 초대형 망원경 렌즈에 이 파이렉스 유리가 쓰여지는 겁니다.
근데 진짜 큰 망원경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에 대해서 잘 인식을 잘 못하는데 네. 유리가 망원경에도 쓰고 현미경에도 쓰고 그래갖고 물리학 발전은 그 저 우주 천체 물리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거 유리가 한 거다.
아~
그리고 바이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되게 세포 네. 뭐 생물학 있잖아요. 그건 되게 작은 걸 봐야 되잖아요.
현미경이
네. 이거 유리가 한 거다.
모래가 한 거다.
그 유리 지상주의자들이 있어.
그래서 실제로 코닝이 저 아까 연구소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1908년에 네. 연구소를 만들 때 이게 그 당시로서도 굉장히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이었어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이 돈을 내서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그때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 정확하게 물리학자, 화학자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유리 개발을 하는데 연구원으로 정규직으로 다 채용을 해서 키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유리 얘기는 듣다 보면 은근히 재밌어요. 저것도 유리였어? 싶은 것들이 네. 있는데 후닝이 했던 것 중에 그 아까 철도 렌즈가 있었고 네. 주방기기가 있었고 또 어떤 개발품들이 있었어요?
예, 네. 지금 이 말 하기 전에 우리가 대박 초대형 대박 상품이라고 했던 게 이제 전구가
네.
예, 그러면 전구를 예전에는 사람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예, 한 사람이 뭐 공장에서 하루에 몇 개나 만들었을 수 있을까?
불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생산량이 안 나오는 거야. 이제 전구를 쓰는 데는 자꾸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리본 머신이라는 걸 개발을 해요.
네.
그래서 저 기계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분당 1000개, 2000개까지 찍어내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한 300개 이렇게 만들다가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많아진다는 건 일률적인 품질을 갖춘 걸 많이 만든다는 것도 되고 네. 게다가 단가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소재와 엔지니어링까지 같이 하는
그렇죠. 공정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예. 요즘 말로 하면. 그러면 공정 혁신이 일어나면 이제 또 다른 이제 소재 개발로 연결이 되겠죠.
네.
그래서 1934년에 고순도 육룡 실리카를 개발을 합니다.
뭔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름이 좀 어렵긴 하거든요. 고순도 용융 실리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유리를 만들 때 이제 뭐 모래에서 뭘 캐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뽑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순도를 좀 낮추면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으면서 뭐 투명도가 낮아지던가 뭔가 열 내성이 약해지던가
네.
이런 게 아니라 불순물을 다 걷어내고 실리카 그 자체를 아주 순수하게 뽑아내는 기술을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다양한 종류의 렌즈에도 쓰이잖아요.
네.
그러려면 유리가
맑아야
돼요.
그렇죠.
이 순도 높은 유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가 나중에 한쪽 계열로 막 나가서는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광섬유로도 가고. 그 거울용 초저팽창 유리 뭐 이런 게 뭐 또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그 내구성이 강한 유리들.
네.
그래서 뭐 우주선에도 탑재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유리들로 가고 그다음에 LCD 패널로도 가고 이런 유리로 나중에 연결되는 아주 초창기의 소재 개발에 이 실리카 고순도 실리카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구리 다음은 이제 광섬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광섬유라는 건 물론 과거부터 있었지만 이때 그러니까 1930년대에 이들이 기술 개발했던 것이 지금
그런 기술력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이제 예,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거 있잖아요. 거울 같은 것도 보면은 네. 그 뒤에다 은박을 하는데 여기에 유리를 이렇게 덮잖아요. 그럼 유리가 정말 순도가 높고 평평하게 이렇게 굴곡이 없어야 빛이 들어왔을 때 정확한 각도로 반사가
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리를 잘 만든다는 게 광섬유라는 게 결국 섬유 안에서 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 고순도의 네. 유리가 있어야 빛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그 1960년대에 이미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코닝의 주가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어는가 이미 다 해놨어
여기는 천천히 할 걸.
아직 얼마 전에 그 주성 엔지니어링의 황철초 회장님하고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했던 얘기가 혁신은 시장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혁신은 시장을 기다리는 거다. 만들어 놓고 네. 그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이때부터 기다린 거지.
100년,
175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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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술들이 사실 그때 보면 하나의 발전으로 이제 앞서 나가는 거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술들이 나중에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끊임없는 연구 개발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이제 뭐 공정 혁신도 있고 뭐 새로운 소재도 만들고 그래서 뭐 자외선을 받으면 성질이 변하는 유리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유리 세라믹이라고 해가지고 금속보다도 가볍고 열 충격이 훨씬 더 강하고 덜 깨지는 그런 새로운 소재도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뭐 자동차가 이제 막 보급되고 이러다 네네. 보니까 뭐 자동차 강화 유리도 만들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실패한 건 아니에요. 강한 유리를 우리가 만들었어. 그리고 이런 강한 유리를 만들려면 아까 말씀하신 게 평평하고 예. 강하고 이런 걸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필요한데 기존에 만드는 공법으로는 그런 유리를 못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녹인 상태로 이렇게 불어서 뭐 구두 만들고 했던 게 이제 네. 이게 그냥 흘려서 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흘려서 얘를 균일하게 쫙 뽑는 기술이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면 그 퓨전 오버플로우 공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 연결이 되냐면 자동차용 강화유리를 만들려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막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아무 자동차 회사에서 이런 강화유리를 안 갖다 쓰는
거예요. 자동차용 강화유리가 필요하려면 뭔가 전쟁 같은 게 일어나야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자동차 회사는 기준만 통과하면 그렇게 네. 비싼 유리를 쓰고 싶은 생각이 없죠.
안전 기준만 맞추면. 네. 그러니까 네. 유리를 강하게 만들든 아니면 안전 기준을 내리든 네. 뭐 그러면 되는 건데 이때 그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코닝이 많이 발전했다라고 이제 원고에 있던데 생각해보면은 전쟁만큼 기술을 많이 발전시키는 건 좀 없었잖아요. 네. 그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코닝은 좀 어떤 역할을 좀 했었어요?
지금까지 여러 군수 장비들을 보면 정밀 화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정밀 광학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죠. 왜? 저기 멀리 있는지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조준을 잘 해야 되고 그러면 측정이라는 게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 나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물질들이라서 하다 보니까 미군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고온을 견디는 유리. 네. 그리고 정밀한 거. 그리고 레이더와 군용 계측기기용 유기들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광학기기에 필요한 유리들을 요구를 해요. 근데 당시에는 어쨌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가 코닝이었기 때문에 네. 코닝이 그런 데서 같이 일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이어져서 나중에 나사에까지 이어지게 돼요.
아 우주. 네. 와 진짜 극단적으로 가네.
네. 생각해 보면 미국이 그 스페이스 셔틀 뭐 우주선을 날린 게 네.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어제 60년대.
예. 네. 지금 다시 에어로스페이스가 뜨고 있긴 하지만 이미 60년대 그런 걸 했잖아요. 그럼 날릴 때 밖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때도
뭐 비닐로 유리는... 가그러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덥다고 문 열고. 문 열고 본다고 이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유리는 지금까지 다 누가 하냐? 코닝이 하는 거예요.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1960년대부터 나사의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미 옛날부터 예, 어마어마한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된 제조업들의 굉장한 자부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런 아폴로 프로젝트라든가 나사의 네, 프로젝트 우리가 뭘 납품했다가 제가 해본 기업 사이는 다 미국 기업들은 그런 게 한 꼭지씩 다 들어있어요.
그렇긴 하죠. 네. 예.
거기에 숟가락 좀 올려봐야 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저도 이제 수소 연료인지 같은 거 네. 아폴로 때 내가 그걸 넣었지 이런 회사들이 많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제 연식이 좀 있으니까 1960년대라는 게 사실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렇게 먼 건 아니에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긴 하지만 네.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게 거의 1세기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오래 반세기 이전의 그렇죠. 이야기니까
요새 젊은 친구들 있죠. 기준으로는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땐 조선시대 얘기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죠.
구한말
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계속 소재 혁신, 공정 혁신을 이루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리를 그 퓨전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그런 플로우를 만들어가지고 평평한 유리를 공정을 개발한 게 1960년대예요.
60년대와.
그럼 지금 엔비디아가 네. 그렇게 탐내고 있는 그 광섬유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얘네는 시장을 되게 오래 기다린 혁신이 있었어. 그러면 그 광섬유는 언제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했던 많은 성과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이고 빛나는 성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광섬유예요.
아 그래요? 예.
아까 이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광섬유 자체는 존재한 지가 오래됐어요. 코닝이 처음으로 광섬유를 개발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광섬유라는 건 존재했는데 그 전까지는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빛이 너무 많이 새. 통신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네. 그래서 언젠간 이걸 조절할 수 있으면 그때는 정말 광섬유가 빵 터진다 그랬어요. 근데 1970년에 코닝의 연구진 이제 세 명이 세계 최초로 이 빚 손실이 적은
네.
저손실 광섬유를 발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손실인 거야. 과거에는 있었지만 쓸모가 없었어.
네.
근데 이게 저손실이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실리카를 개발을 했고 우리가 제조 공정에 혁신을 했고 그런데 이제 저손실까지 나오면서 이걸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요만한 광섬유를 만들 수는 있다는 거지.
그렇죠.
짧은 거.
네네.
근데 이 광섬유라는 건 어쨌든 광통신에 들어가려면 길어야 될 거 아니야. 길게 일정한 품질로 저손실을 만들어내느냐 안 내느냐.
와,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누군 뭐 만들어주신 지 꽤 됐어요. 이 코인 사이즈. 그 정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늘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과학기술에서 페로브스카이트.
네네.
만들잖아요.
그 1cm는 만들 수 있어요.
만들잖아요.
효율 좋아.
근데 이걸 크게 못 만드는 안 거잖아요.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진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개발한 사람만큼이나 인정이 되는 기술인 것 같아요.
제조업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업 혁신을 이어가려면 발명에서 상품화가 되고 이런 고품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이 모든 단계가 완성이 됐을 때 산업 혁신을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사실 공정 혁신을 통해서 코닝이 해낸 거죠.
네.
이렇게 해내다 보니까 누가 갖다 썼냐. 벨 랩이라든가 AT&T가 이건 실제로 통신망에 갖다 쓰면서 이게 진짜 통신 혁명을 갖고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오냐?
이제 돈이
인터넷이 되지.
네, 그렇죠. 인터넷이 되는 거죠.
아, 그치.
아, 근데 우리가 아까 뭐 전고체 얘기하고 페로브스카이트 얘기했지만 요거는 그래도 이게 뭐 크게 만드는 것들이 좀 상상은 되거든요. 근데 광섬유는 진짜 정말 섬유와 같은 유리잖아요. 이거 우리가 전선처럼 아, 여기 끊어졌으면 이렇게 꼬아서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그 긴 거리를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게 느껴지네요.
근데 저는 그게 1970년대에 개발됐다는 것도 놀랐어요.
와.
그리고 이미 아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그 PC 통신을 하면은 삐삐삐삐삐삐삐
그렇죠.
뭐 소리 나는데 그다 구리선이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광섬유를 쓴다라는 게 그 ADSL 뭐보다 빠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우리 광통신,
네.
뭐 광인터넷 그래가지고 뭐 와 세상에 이렇게 빠른 게 있어? 그게 우리 한 2000년대
초반쯤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이미 1970년대에 이걸 했다는 게
1970년대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제 AT&T가 썼다는 건 이제 전국의 그 전화 통신망을 다 바꾼 거죠. 갑자기 하나의 개발과 공정 혁신을 통해서 이제 쫙 산업 혁명으로 바꿔지게 되는 계기가 코닝에서부터 시작됐다.
아, 근데 그 광섬유도 아까 1980년대에 막 개발했다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사용된 건 또 1970년인 거 보면 개발해놓고 40년을 기다려.
아.
물론 그 중간에 연구 개발 계속 네. 했겠지만, 아. 그러니까 역시 혁신을
그
기다리는 거
처음에는 전화선으로 갔다가 이제 인터넷선으로 가고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치지만 어쨌든 그 시작부터 이게 쭉 이어져 온 거죠.
재밌다. 그러면은 광통신 말고 또 유리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전화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였냐면, 그 코닝이 정말 1980년대를 통틀어서 우리가 코닝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만든 사건이 있어요. 이 그릇 말고.
네. 네.
한국에서 이 코닝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LCD 디스플레이 패널에 들어가는 글라스. 디스플레이 글라스.
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1980년대에 이 액정 디스플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 LCD가 가. 그럼 이 LCD를 실제로 만든 건 어디였냐면 샤프, 도시바, 히다치, NEC.
맞아요. 일본 기업들이었어요.
일본 기업이 이 LCD 시장을 다 이제 장악하고 있을 텐데
예.
이 LCD에서는 유리가 제일 문제인 거야. 이 액정에 회로를 다 올려야 돼.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되는 건 이렇게 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평하게 만들어야 돼. 완전히 네. 평평하게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초박막 초평탄 유리 기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 이 안에서 회로를 그렇게 넣을 수도 없고 화면을 일률적으로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예.
우리가 생각해보면 브라운관 시대에서 평면 패널로 바뀔 때 굉장히 문제가 뭐였냐면 그래서 평면 스타일 TV도 있었어요.
평면 스타일 TV?
그게 뭐냐면 스포츠 형카처럼
네.
보기에는 그 약간 평면처럼 보이지만 사실 뒤는 평면이 아닌 거야.
아, 네네.
바나나 맛 아니라 바나나 향 우유 뭐
예, 네,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한 데가 어디냐면 코닝이었어요. 코닝이 이 LCD 글라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리 기판을 만든 거예요.
LCD 기판용 예, 예. 유리 기판.
예.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실리카도 있었고 오버플로우 기술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평면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가진 코닝이 이 LCD에 맞는 이 기술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유리를 흘려서 만들기 때문에 이게 롤러에도 안 붙고 얘를 이렇게 뽑아내요. 진짜 위에서 이렇게 탁 만들어서 뽑아내요. 그러면 얘를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롤러에 까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금형에도 닿지 않고 표면이 그대로면서 이게 연마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깎지 않는다고요?
그냥 이렇게 뽑아내면
쭉 계속 딱 떨어져요. 저희 여기서 유튜브를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예, 그렇게 딱 나오면 뭐냐면 한 과정이 없었어. 그리고 이렇게 뚝뚝 잘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중간 과정들이 없어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돈이 적게 든다.
그렇죠. 네, 생산 비용이 적게 들겠죠. 예.
그래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용 유리 기판은 다 어디서 만드냐? 코닝에서.
근데 사실 코닝 얘기도 코닝 얘기인데 아 맞다. 그것도 유리였지. 이것도 재밌긴 하다.
그러게요.
근데 저는 또 기억나는 게 삼성 코닝이라는 이름이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닝이라는 이름보다 삼성 코닝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긴 합니다.
근데 맞아요.
그럼 어떻게 또 손을 잡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에 뛰어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거를 이제 받아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삼성이 코닝하고 손을 잡고 요 LCD 패널 이 유리 기판을 같이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성 코닝이 만들어졌는데 이때만의 정식 이름은 뭐냐면 삼성 코닝 정밀 유리였어요. 회사 이름 안에 유리가 아예 들어있었어요.
네.
예, 그러다가 이게 이제 유리라고만 하기엔 좀 그렇다.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삼성 코닝 정밀 소재로 이름을 바꿔요. 그런 다음에 2013년에 코닝의 삼성이 이 집을 다 매각을 해요.
아, 삼성이 빠져요?
네.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 코닝 정밀 소재 이제 이름을 뺐죠.
네.
그런데 이때 팔아서 받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돈으로 전환 우선주를 샀네.
네.
그 얘기는 뭐예요? 주식을 들고 있다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주식을 계속 갖고 있었어.
삼성이.
네. 네. 네.
코닝 주식을.
자, 우리 네. 그 얘기 넘어가기 전에 주가 한번 더 볼게요.
네.
자, 장기 차트입니다. 1996년부터 이때까지 보면은 거의 한 뭡니까? 이거 2000년대에 들어서는 그거 오르지는 않았어요. 2020년대까지.
네. 네. 2025년부터 빵 뜨잖아요.
네, 네.
16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자
이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코닝 주식 6만 주를 매각해서 5천억 원을 현금화했어요.
와. 600만 주를 5천억 원.
그리고 와. 아직도 6,800만 주를 보유하고 있대요.
아직도 많이 들고 있군요.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매각하고 손을 털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왜냐하면 계속 패널은 이 유리기판을 써야 되잖아.
네.
그런데 경영권은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환 우선주로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와서 이렇게 해자가 될 줄은 몰랐죠.
대박이네. 근데 교수님, 근데 이게 최근 얘기도 최근 얘기인데 저 차트를 보면 궁금해지는 건 바로 저 앞에 있는 B축이거든요.
네.
저 앞에 있는 B축이 IT 버블 때잖아요.
네.
IT 버블 때는 어떤 일이 있어서 저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는 인터넷 시대가 오는 거죠.
네.
전화선이 아니라 인터넷선을 까는구나.
1990년대부터 이제 광섬유 네트워크가 전 세계로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막 해저로 막 다니고 그랬으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회사 매출이 엄청나게 커졌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어쨌든 광섬유 제일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이 회사가 이것만 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가 잘 팔리면 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엔드투엔드 옵티컬 네트워크. 그러니까 광섬유, 광케이블, 광부품, 광통신 이런 거 다 해. 그러면 혼자만 할 수도 있지만 야, 이것 좀 하는 회사가 있으면 다 샀겠죠. 그래서 회사는 인수합병을 엄청나게 하면서 공격적으로 확장을 쫙 하고 시장도 쫙 크는 거죠. 90년대.
네.
시절 좋았어요.
그리고서 장렬히 전사한 거구나.
아니 근데 아니 이게 왜 장렬히 전사한 거예요 그러면?
IT 버블을 쌌거든요.
그때 통신장비 회사들도 그 네. 통신장비 회사들이 그 케이블 사는 업체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분명히 제 시나리오에는 통신장비 회사들이 막 산다고 주문을 넣겠지.
그렇죠.
그래갖고 막 캐파 늘리고 난리 났겠지. 야 우리 대박 났다. 그리고 아, 죄송한데 제가 망했습니다. 이 물건은요? 아니 그거는 가지시죠.
정확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생산 캐파 다 늘렸어요.
네.
그리고 생산 시설을 늘렸으니까 뭘 해야 돼요? 자재를 이미 장기 계약을 해놓은 거야.
그렇지.
그렇죠.
왜냐, 어차피 통신회사는 내 걸 쓸 거니까, 그리고 나는 네트워크까지 다 가져간다. 그래서 인수합병으로 일단 돈은 다 캐시아웃은 했죠. 인수합병은 바로 캐시아웃이니까.
네.
그런데 이런 건 다 했는데 이제 버블이 쫙 꺼지면서 주문이 쫙 줄어들고 나는 다 떠안고 손실을 다 떠안은 거죠. 그래서 주가가 100달러가 넘어가다가 1.5달러까지 꼬꾸라져요.
1.5달러요? 90.5.
95%.
98.5%.
부채도 어마어마하게 채고.
와. 네, 안 망한 게 용하다.
그러게요.
네. 네. 안 망한 게 용하다는 게 또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회사들의 강점이 정말 광통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유리가 광통신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전에 우리를 살려했던 LCD.
네.
LCD의 시대는 더 커졌거든요. 뭐냐면 이 LCD는 평면 시장 TV가 완전 폭발적으로 커져요.
예, 예.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죠. 이 10년 정도까지.
예, 예. 그리고 평면 TV 커지지, 모니터 다 바꾸지, 노트북 다 바꾸지, 이런 대로 LCD가 막 살아나가기 때문에 네. LCD가 나를 구원했어. 나의 구원자 LCD.
얼추 그때가 맞는 것 같다. 브라운관에서 네. LCD로 바뀌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TV가 순차적으로 다 바뀌었을 거니까. 그리고 PC도 옛날에는 약간 모니터였잖아요.
그것도
다 LCD로 바뀌고.
그러니까 그 전에 LCD가 나와서 성공을 했던 건 일부 시장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면 스타일 TV가 있었고 그다음에 평면 TV가 나오고 평면 TV가 다시 커지고
네.
그리고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서 누구나 잘 살든 못 살든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이제 다 평면 TV를 보는 시장으로 시장이 계속 확대되면서 LCD가 나를 살렸어요.
예.
LCD가 나를 살려서 여기서 이제 나는 어쨌든 생존은 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해주는 구원자가 나타나죠.
또 누구예요?
우리 코닝을 살린 예.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요?
스마트폰.
전자기기에도 다 들어가니까.
애플이 아이폰을 낼 때 네. 나는 꼭 이걸 유리로 앞에 넣을 거야. 평평하고 얇고 강한 유리를 넣을 거야.
네.
그게 뭐였냐면 고릴라 글라스라고 하는 거야.
지금도 쓰는 용어죠. 네. 고릴라 글라스.
그런데 그러면 이 고릴라 글라스를 갑자기 스티브 잡스가 야, 이런 유리를 내놔봐. 그러면 갑자기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앞에 막 가봤어. 자동차 강화유리를 만드다 시점까지 돌아가면
네.
그때 실패했어요. 사실은 그 자동차 유리는 아무도 안 샀다고 했잖아요.
그냥 네.
가장 큰 실패로 남아요. 투자금도 엄청나게 쓰고 막 했는데 다 실패했어. 기술은 남았지. 그거 가지고 뭐 LCD도 하고 뭐 이 기술이 누적돼서 너 있니? 딱 그랬을 때 우린 이미 60년대부터 준비했지. 고릴라 글래스.
60년대부터.
고객님이 원하실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60년 전에 준비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고릴라 글래스가 나옵니다. 근데 애플 아이폰은 정말 혁신이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쫙 팔려나가잖아요.
네.
같이 쫙 깔려나가고. 그러면 애플이 고릴라 글래스를 강화유리를 쓴대. 그러면 삼성도 전부 다 강화유리를 쓰진 않았지만 그래도 스마트폰 일부는 다 이걸 써야 되고 LG도 좀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확산이 된 거죠.
그럼 이런 유리를 만들 수 있는 건 또 이 정도 코닝 정도 돼야 되니까 뭐 삼성도 쓰고 다른 회사도 같이 쓰고
지금도 고릴라 글래스는 코닝이 만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렵기는 어려운가 봐요. 이게 한번 처음 그러니까 60년 전에 만드는 게 어렵지 시장이 확인되고 나면 그때는 이제 분명히 추종자들이 생길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거는 진짜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특허나 뭐 이런 것들이 확실히 강하긴 강한 것 같아요.
초반에 보면. 나왔던 글라스에서 아주 똑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도 계속 기술 혁신이기 때문에 뭐 2012년에 윌로우 글라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항균 커버 유리도 나오고 그래서 고릴라 글라스 자체도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생각보다 유리가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토모티브 뭐 이런 데에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더 훨씬 확대된 시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유리를 여기만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유리 시장으로의 이제 성장은 한계가 있으니까 주가가 그러니까 안 올랐지.
살아는
났으나
네.
주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오르진 않잖아요.
스마트폰 부품 회사들이 의외로 되게 잘 망해요. 이게 딱 맞는 게 있으면 스마트폰이 많이 바꿨다.
네.
바꿨을 때 이거를 딴 걸로 바꿔갖고 망하는 애들도 옛날에 터치식이 아니라 정전식이 아니라
뭐 압력식 같은 거 있었어요. 네.
그런 회사들 저는 옛날에 코스닥 상장했다가 뭐 몇 년 있다 망하고 그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그리고 폴더폰 만들 때 여기 휜지 만드는 회사도
네.
스마트폰 나오고 다 망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버틸 수는 있겠지만 초반에 그 양적 성장은 있었지만 질적 성장은
일종의 한계죠. 이제 시장 확장성에 한계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아이폰이 워낙 잘 팔리니까.
네.
거기로 이제 가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시대가 바뀐 거죠.
예.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금 코닝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최근에 AI 관련한 얘기잖아요. AI하고 유리는 어떤 그 맥락이 있습니까?
그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75년 동안의 유리를 만들어서 지금 슈퍼스타가 됐다고 했는데 여기 시작할 때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20년 동안 돈을 못 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장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주 막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광통신의 시대가 온 거죠. 근데 이 광통신의 시대가 왔다고 해서 갑자기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광통신 이외에서만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사람들이 요즘 일어난 일만 주목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가 있었냐면 1918년에
2018년.
코닝, 아, 죄송해요. 2018년에 이 코닝 임원들이 이 페이스북
예,
메타의 데이터 센터를 방문을 해요.
네.
그래서 방문을 해서 보니까 구리 케이블이랑 광 케이블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구리 케이블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새로운 광 케이블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뭐 발열 문제도 있고 뭐 거기 다 꾸겨 넣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아, 광 케이블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생산되는 이 정도 광 케이블 가지고는 AI 시대가 오는 아, 그때는 뭐 AI 시대는 아니지만 이런 데이터 센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정밀한 광 케이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요 안에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더 띈을 더 터플. 왜 얇은 건 이해가 되죠.
네.
그럼 왜 더 즐겨야 돼?
왜 더 즐겨야 되죠?
저는 그냥 생각해봤을 때는
네.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길게 뽑는 거는 이제 그 통신망으로 쓸 땐 그런데
네.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갈 때는 이게 막 꾸불꾸불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접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정답입니다.
아, 그래요?
역시 예술가 사람이 다르다니까.
감도 못 잡았네.
예. 예. 안에서 너무 좁은 데 안에 밀도 있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구부러지든 뭐 하든 간에 오랫동안 버틸 힘이 있는 정도의 강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표현이 얇고 질기게. 더 얇고 더 질기게 만들어야 되는 케이블을 개발을 했어요.
2018년에?
네. 아까 개발은 그 전인데 2018년에 데이터 센터를 가보고 나서 이게 필요하다. 이 시대가 온다.
네. 아, 지금 멀리 봤네요. 멀리 봤네. 언제 올진 모르겠으나. 또 60년 기다려야 될지도 아니, 근데 모르겠으나.
여기는 네. 그래도 타이밍상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이게 2022년에 GPT 모멘터가 생겼기 때문에 네. 한 4년 정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예상하기 쉽죠.
2018년에 아 2022년이면 생길 거야. 이렇게 예상하기
쉽지. 삼성전자가 HBM을 몇 년도에 포기했어요? 2019년에 포기했습니다. 개발 다 해놓고서
그러니까.
야 AI 시대 안 와.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AI 시대라고 하지만 저 때를 다시 돌아가 보면 저 때는 뭐였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예요. DX의 시대, 플랫폼의 시대 그러면서 일반적인 플랫폼 회사라든가 그 테크 컴퍼니들이 데이터 센터 자체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클라우드도 컴퓨팅. 이미 컴퓨팅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같은 AI 모멘텀이 아닐 뿐이지 그때 이미
그렇죠.
모멘텀은 한번 왔기 때문에
네.
저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어쩌면 훨씬 빠르게 우리 모두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AI 붐이 온 거죠.
네.
예.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AI를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언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느냐를 예상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사실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도 개발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었고 그 젠슨왕 같은 경우도 자기네가 그래픽카드긴 하지만 우리는 AI 컴퓨팅이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거의 2010년 이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제프린튼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그 AI 개발을 할 때도 썼던 게 GPU는 GPU였어요.
네.
근데 그때도 GPU였는데 대박은 안 났어. AI 쓰기도 썼지만 안 썼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기를 좀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게 오지 않았나 싶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2022년에 그 코닝의 주가가 날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맞아요.
이제 최근에 들어서 한 작년 정도부터 날아가기 시작한 건데 여기는 좀 어떤 맥락이 좀 있어요?
이 회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은 뭐였냐면 그 175년 전부터 지금까지 했던 건 유리를 과학적으로 개선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이런 긴 유럽이나 미국의 역사가 굉장히 긴 회사들, 한국도 요즘은 마찬가지지만 언젠가 이런 기술은 쌓이면 써먹을 날이 온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회사는 자기들의 과거의 경험치에 비춰보면 이런 모멘텀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회사는 광섬유를 일단 1970년대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뭐에 대한 자신감이 있냐면, 빛은 전자보다 훨씬 빠르고,
네.
그리고 더 적은 전력으로 보낼 수 있다. 결국은 광통신으로 간다라는 걸 이미 과거에도 경험을 했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데이터가 더 많이 들어온다면 더 효율성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광통신의 시대는 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자보다 한 3배 이상 효율적이고, 장거리를 보낼 때도 훨씬 더 광통신은 뭐 효율적인데 약 20배까지도 CEO는 얘기를 해요. 효율성이. 그럼 이 정도 효율성이 차이가 나면
네.
뭐 뭐든지 다 바꾸는 거죠.
교수님, 근데 저는 저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이게 저도 이제 광섬유와 관련해가지고 AI 반도체 하면 유리기판 얘기도 나온 지가 좀 됐고,
네.
광섬유로 하는 것도 젠슨랑도 세일즈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되는 20배가 빠르다라는 거는 새로 개발해서 20배가 빠른 게 아니라 얘는 원래 20배가 빨랐어요. 광통신이. 근데 그리고 저는 이제 국내에서 광통신 테마주가
네.
있는 것들을 보면은 테마주라는 말은 아직 실질적인 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코닝 같은 경우는 진짜 이 광통신이 AI에 접목이 돼서 실질적인 성과를 좀 내고 있나요?
예,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2015년 같은 경우에 일단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25년.
이미 25년에 실적이 예, 예.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매출은 한 13% 정도 올랐는데 광통신 부분이 35%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섹터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이미 수요가 올라가고 네. 여기를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쫙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메타하고 단연간 계약을 했어요. AI 데이터 센터용 광섬유.
네.
그리고 엔비디아하고도 같이 하기로.
네.
이제 2026년에. 그러니까 2025년에 성과가 있지만 2026년에 더 장기적인 앞으로 더 괜찮은 계약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지난 1년 동안 300%가 오른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기술이 좋으냐. 우리가 초반에 테마주 시절에는 기술 논쟁을 해요. 기술 논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 기술이 있다는 건 다 알아.
네.
근데 성과가 난 거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이. 근데 실적이 이만큼 올라오는 거 보고서 35% 정도 올랐다는 거는 아직까지 저는 본격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이전에 비해서 아, 이제 채택이 되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니까 주가는 먼저 이렇게 날아간 것 같은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그런 건 아니죠. 25년에 35% 늘었다 그러면 최근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지난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 정도 늘었고요.
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용 광통신 부분이 36%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연간으로 35% 했고, 그다음에 분기에 36% 한 거예요. 그럼 이 분기 성장률이 유지된다고 치면 연말에는 상당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그 성과가 좋은 거예요, 지금?
지금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광통신용. 이게 이제 가장
광통신.
좋은 거고요. 솔라 부분도.
솔라는 뭐예요? 솔라도 있구나.
태양광 패널. 맞아. 미국도 이전에 태양광 패널 안 만들다가
네네.
미국에서 만드는데 중국 패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글래스도 근데 여기는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네.
그러니까. 소재 산업이 강할 때는 잘 될 때는 진짜 뭐든지 다 잘 되는 경향인데
네.
이 회사의 또 다른 장점이 있다라면 뭐냐면 이 회사는 전체 생산량의 절반 정도가 미국에서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미국에서도 아직 생산을 많이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좋아하겠네.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맛이 있잖아요.
네.
코닝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는데 이렇게 오래된 회사들 그리고 수많은 부침을 겪었던 회사들에게 어떤 진짜 모멘트도 어쩌면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2000년 IT 버블 때 정말 큰 꿈을 가지고 투자했다 망해본 경험도 있고. 그러면은 이 코닝이라는 진짜 오래된 회사 그러면서도 오래됐다고 해서 되게 뭐 옛날 기술이 아니라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유럽이나 미국의 오래된 회사들은 뭐 자신들의 철학을 담은 뭐 어떤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제 코닝은 코닝웨이라는 말을 써요.
아,
네.
진짜 무슨 보수적이다.
웨이 네. 뭐 이런 말들.
코닝웨이.
예,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뭔가 단어를 바꿀 생각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름이 좀 길어야 되는데 코닝, 이노베티브 뭐 이 이름 뭐 쩍쩍쩍 해가지고 뭐 테크놀로지.
우리는 뭐 우리 이름이 이제 뭐 네. 워낙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닝웨이라고 하는데 모든 핵심 기술은 일단 자체 개발한다. 왜냐면 1908년부터 우리는 연구소를 가진 회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자체 개발하고 생산 설비도 직접 설계한다.
그리고
사업 환경이 악화되더라도 핵심 엔지니어는 끌고 간다. 네. 무조건 끌고 간다.
이거는 진짜 짬밥 있는 회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경기 안 좋아지면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엔지니어를 제일 먼저 자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반등했을 때 진짜 필요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를 좀 찾기가 그리고 남은 찾기가 어려워지는 건데 네. 이건 진짜 오랜 역사 속에서 찾은 결론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2001년 그렇게 주가 폭락하고 회사 너무 안 좋았을 때 그 2000년, 2001년에 그때 인력이 과잉 상태였대요.
네. 그렇겠죠.
그래도 핵심 엔지니어는 해고를 안 했다. 그래서 해고하지 않고 그게 계속 끌고 가는데 왜냐하면 이런 엔지니어들 특히 생산 공정 같은 경우 그 미세한 과정들은
네.
엔지니어의 경험 없이는 그냥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교과서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끌고 간다. 이런 생각을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CEO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참 신기한 게 17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한 회사가 기본적인 자신들의 철학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진짜 어려울 것 같거든요. 창업자는 그 생각할 수 있어. 다음 사람, 다다음 사람, 다다음 사람 가면은 그 생각은 변할 수도 있는데 이 철학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1930년대에 처음으로 강섬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AI의 90년 후에 AI의 이 광섬유가 사용되도록 하는 이 원동력이 기업의 철학을 유지하는 데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성공 경험일 것 같아요. 뭔가 개발을 했을 때 야 그거 어디다 쓰냐? 그럼 엔지니어도 개발 못하거든요.
네.
한 50년 후에는 쓰지 않을까요? 그러면 야 50년 후에 개발할게 네. 이렇게 해서 잘린다고 아니면은 야 그때 그 기술 필요할 때 갖다 사서 쓰면 되지.
그렇죠.
한국 기업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네.
근데 막상 그 시점에 그걸 사다 쓰더라도 그 기술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코닝 같은 경우에 워낙 오래 전에 개발했던 기술들이 실제로 구현이 되는 모습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무엇인가의 R&D를 할 때 용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나중에 써도 언제 써도 우리가 쓴다는 건 역사가 설명해주고 있지 않냐.
네.
근데 되게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의 역사들을 고 교수님께서 많이 정리를 해보셨는데 이런 코닝 같은 회사를 보셨을 때는 좀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우리하고 출발점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처음 유리회사로 만들 때 그러니까 내가 기술로 승부를 보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회사들은 시작할 때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성공의 경험이 중요하긴 한데 성공의 경험이 너무 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단 전구로 한번 대박을 쳤죠.
네.
그리고 신호등으로도 한번 치고 전구로도 대박을 치고 초창기에 자기가 기술을 투여하고 성공의 경험이 쌓이니까 이 연구 개발을 계속했을 때 언젠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실패에서도 내가 버틸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 실패만 계속했으면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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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런데 이게 결국은 나한테 위기에서도 나를 살려주더라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175년 된 회사가 AI 시대에 다시 슈퍼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코닝인 거고요. 자, 우리는 아무래도 앞으로는 구리보다는 광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재미있게 와 170년 된 회사가 데이터 센터에서 광섬유를 하고 있구나 라고 재밌는 이야기만 듣겠지만 앞으로는 뭐 기술에 대한 이야기 혁신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인사 대천명
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고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 결국은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썼던 그 노력은
네.
결국은 시대가 알아주게 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온다.
네.
그래서 저희 압권도
기다리겠습니다.
100만 유튜브가 될 때까지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